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나의 양을 찾아노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사랑받는 신약의 이야기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성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새 비유의 이야기를 꼽을 겁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러 오신 복음의 엑기스를 가장 간결하게,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구역 성경 공부 때 구역 인도자들을 통해서 15장을 여러 번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초에는 되찾은 양의 비유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자세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되찾은 양의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물론 2013년에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자세히 강해하지 않고 하나의 예로 사용해서 다른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명시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거룩이라는 개념이 신약 복음서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우리 앞으로 몇 주 이내에 마가와 요한과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은 거룩을 어떻게 강조하셨는지, 재해석하셨는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멸시하고 멀리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들을 환영하시고 같이 식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식사라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 친구로 가족으로 받아준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것을 보았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투덜거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복음서에서 늘 후렴과 같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식사는 그저 생존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벌이는 천국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삶,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천국 잔치, 이곳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고 예행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전도 대상자들과 1년에 한두 번 같이 밥 먹는 것, 그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레위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 이미 5장에서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경건한 랍비는 세리나 다른 죄인들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너는 왜 너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느냐. 그 이유를 대봐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냐니라. 먼저 어린 나이들도 다 알고 깨달을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상식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육신의 의사가 병든 사람이 오면 받아들여서 고쳐주듯이 나도 영적인 병자인 죄인이 오면 받아들여서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희가 내게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이 물론 아닙니다. 평소에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안식일에 내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 나는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모두에 바리새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불평하고 시비 걸었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삐뚤어진 사람들이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소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적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바리새인들 도매금으로 평가하는 것,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던 문화,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모르고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갖는 오해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꼼꼼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지 알지 못해서 갖는 편견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중동 문화는 다신 문화였습니다. 온갖 민족들이 온갖 신을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당시 유일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과 우리 크리스천들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일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당시 다른 종교에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성전도 신성한 곳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신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어디를 봐도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그 신을 섬기는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종교에도 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윤리적인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섬기는 신들은 윤리적인 정결함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거룩은 자신들을 정의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 너는 뭐냐 하고 물으면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얘기했습니다. 유대인 하면은 거룩한 백성.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처음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은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땅, 그 땅 자체도 거룩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 시내산으로 데려오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제사장, 너희는 나를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마는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목적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세상과 완전히 분별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써 나를 모르는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 우리 두 가지 잘 압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시를 자세히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너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하는 말씀 수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정체성 너는 뭐냐? 그랬을 때 대답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였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는 뭐냐 하면은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유대인들에게 거룩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룩은 협의로 쓰일 때, 좁은 의미로 쓰일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 그것이 거룩입니다.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죄악과 불결함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나 계시다는 것, 도덕적 윤리적인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 이전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속성은 attribute예요. 그런데 본질은 nature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은 다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학에서 공리와 같이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명제,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거룩 좀 설명해봐라. 한마디로 설명할 재주가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본질이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을 정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에, 이건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시에요. 거룩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느 나라 언어에서나 형용사와 명사의 차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형용사는 누구의 어떤 속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의 다른 많은 면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거룩이다 하고 명사 표현을 하면은 거룩이 의미하는 오만 가지 속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의 문자적 의미는 분별되었다, 구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로부터 분별했다, 구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룩의 의미 구분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고 하는가? 하나님 자신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구분된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참 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표현으로 the other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the other,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유일무이하신 one and only이신 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1차적인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은 첫째, 만민으로부터 삶의 모든 면에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외계인과 같이 보이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이 다릅니다. 성품이 다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것도 다르고 얼굴을 꾸미는 것도 다르고 신고 다니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분되는 것. 둘째는 협의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지상 대사명은 온전히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책임은 모든 유대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세 분야에서 거룩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안식일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문화에 둘러싸여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겠습니까? 삶의 오랜 골이 깊게 밴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라도 만사 제껴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천국잔치를 벌이면서 우리는 곧 떠나서 영원한 천국잔치 벌일 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명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다 행하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조차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 절대로 남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 재주가 없습니다. 피리어드. 끝. 주일날 하루를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거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체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셨다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들어서 그 다음에는 구원주 하나님을 들어서 똑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니라. 애굽에서는 노는 날도 없이 계속 일했는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남에게도 지옥과 같은 삶 살게 했는데 너희는 절대로 너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절대 일주일에 하루는 평안하게 쉬게 하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성화주 하나님을 들어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날은 와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함을 받는 날이다. 일주일에 하루도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삶 연습하지 않는 자 절대로 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는 처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안식일에는 장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면은 안식일에는 일체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사는 삶 이거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에 일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자세히 규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 이런저런 방법으로 규제하고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지나가면서 이삭 잘라먹는 것 보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음식법들 준수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분별하고 음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그릇 씻는 것들 모든 용기들 이걸 거룩하게 하고 같이 식사할 사람들 선별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당연히 세리들과 창기들과 다른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리와 창기들 환영하고 식사하는 것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 품행이 방정치 못한 여인이 자신들이 보기에 죄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발을 만지고 거기에 눈물을 쏟고 또 머리 털로 씻고 향유를 붓고 입 맞춘 것 이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십일조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치 상황에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대한 특심으로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것까지도 텃밭에서 키운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까지도 드렸습니다. 물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게 해야 된다 하는 규정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거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룩이 하나님 백성에게 필수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어떤 이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의미와 거룩의 수단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은 물론 도덕적인 협의의 거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말아야 된다. 죄된 인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짓지 말아야 된다. 알고 있는 모든 부정한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기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으려고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은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에 있는 죄,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하는 삶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거룩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구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의아해하는 분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다.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출 가운데 하나가 다른 상황 가운데 표출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많이 끼치시고 측은지심이 많은 분, 컴패션이 많은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공생사역에 들어오셔서 첫 출사표를 던지시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게 거룩은 무엇보다도 은혜를 의미했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또 죄를 지면은 70번씩 7번씩이나 무한정 용서하시는 것.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우리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참 백성을 사랑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으면은 친구와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잃은 양값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본연의 부름인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인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너희들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내 자녀가 만일 그 가운데 하나였다면, 잃어버린 양 가운데 하나였다면 너도 기뻐하지 않겠냐고. 내 부모가 그렇다면, 또 내 친구가 그렇다면, 내 친척이 그렇다면 너 기뻐하지 않겠냐고.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알지만은 거룩은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닮아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진리의 삶 사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며 목적과 방향과 초점 없이 밤 등불 앞에 나방들과 같이 방황하고 좌충우돌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임을,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모릅니다. 타락하고 몸이 건조한 세상에서 부패하고 재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정결케 하고 맛깔나게 하는 것인 줄, 다시에게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에서 거룩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습니다. 구약에서 거룩을 강조하신 하나님, 신약에서도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서도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거룩의 열매가 영생이라. 거룩이라는 것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한테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모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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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물론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약을 보면 서신서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거룩이라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 중요하지 않게 되었구나 하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서신서는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전반부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설파한 후에는 후반부에서 반드시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자 너희가 기독교의 진리를 알았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니 이제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라. 그거를 쫙 줄여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광의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닮아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여러분 잘 압니다. 11장까지 교리를 설파한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일서 2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후에 삶으로 적용해서,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것이, 이걸 사랑하는 게 세상 사랑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오지 않고 세상에서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제일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초망랑한 후에, 거기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을 갖고 이런 것까지 다 질투한 죄, 이런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거룩이란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신서는 그래도 좀 등장합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The Holy One, 거룩하신 자라고 얘기하고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거룩이란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 가운데 거룩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 복음서는 서신서와 달리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의 교리, 명제로 얘기하지 않고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말로 짧게 정의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와, 이거 전부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특정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아, 이 개념이 여기 없구나,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서부터 보면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거룩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됩니다. 테마가 됩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백성 한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거룩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 따라서 신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의 제일 한복판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 한복판 레위기가 바로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거룩이라는 게 없으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나머지 뒤에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십계명, 모든 주변 민족들과는 완전히 구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종합 정리하셨습니다. 그게 2대 계명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종합 정리한 것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거룩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본질에서 제일 중요한 속성이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이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로 종합 정리하신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을 규제했던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 우리 613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들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원칙들, 마음의 법들을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보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구약의 말씀 완성하신 겁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간음 안 해도 너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주님께서 폐하신 게 아니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퍼펙트하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온전히 거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만 좀 성화되고 저쪽 분야에서는 옛날 모습대로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 퍼펙트라는 얘기는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제발 옛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거룩을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나는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완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하라고 하시는가.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다른 면을 잘 부각시키고 강조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아프고 하는 모든 과정 다 지나가셨습니다.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셨어요. 왜 죄는 없으셨는가? 이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 없지. No!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100%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죄는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태어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내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면 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왜 하나님이신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또 충만케 되었다 하고 말씀하시겠어요?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이 사신 거예요. 왜 이것을 누가복음은 계속 강조하는가? 너희도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는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키가 이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 이런 것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봤습니다. 성령 충만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머릿속에 되뇌이고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또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은 이길 수가 없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것만 갖고도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의 세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혼자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싸워서 해야 됩니다. 그것만 갖고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성례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우리 성화되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단의 교리마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어디에서 출발했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을 잊을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세상에 관영한 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추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누가복음의 세리와 죄인의 기도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주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상대적인 차별감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게 됩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 돼야 됩니다. 매일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 남을 복되게 하는 삶,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두 가지 했던 거 잘 압니다. 제사장은 다른 모든 것에서는 젬병이라도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을 잘하면 돼요. 성경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지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면 됩니다. 왜? 거룩은 광의의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정결하고 정결치 못한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론은 그것을 다 가르쳐 줘야 되지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육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로서 빵과 고아원과 병원과 학교로 남을 복되게 하려고 애쓰지만은 우리는 복음으로 남을 복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참 선교사는 필요해. 따라서 고아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돈 없다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처럼 일체 현지인들한테 돈 1푼도 뿌리지 않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육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서 와서 내 얘기 들어라 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죄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치지도 말아야 되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그치지도 말아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하나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셨습니다.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만큼 길 잃은 영혼 하나 찾는 거 엄청난 대가가 치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목회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길 잃은 영혼 하나 찾기 위해서 자신의 애는 뒷전에 놓습니다. 자신이 급히 해야 되는 건 다 뒷전으로 갑니다. 대가를 많이 치르고 삽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두고 나가셨는데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절을 보시면은 드라크마 하나를 잃으면 그 하나를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만큼 길 잃은 양 하나가 나에게는 소중하다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길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갔는가? 찾기 위해서 나갔다면은 찾을 때까지 찾았는가? 그리고 내가 집에서 잔치를 잘 벌이는데 잔치를 벌이는 목적은 무엇인가? 잔치의 제목은 무엇인가? 잃었던 양 하나 찾았기에 기뻐하는 잔치인가? 어떤 잔치인가? 우리 모두 이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귀히 여기서서 찾아 나서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찾으면은 벗과 이웃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이 주님의 마음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원 남은 생에 이제부터라도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나서고 이들 돌아오면은 잔치를 벌이는데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목적 지상에서도 잘 이루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